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으로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오늘 설교와 다음 주일 설교를 끝나면 그 다음에는 짐을 서로 지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 속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인간의 태도와 어떤 인간의 구축되는 인격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키에르 케고르라는 19세기의 철학자가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40대 초반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철학과 그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아주 굉장히 큰 그런 그 사람이었죠. 크게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을, 짧은 말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기를 두려워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지금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힐 수 있다. 그 말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까? 제자임을 밝히기가 너무 두려운 나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드린다라는 것이 참으로 굉장히 두려운, 그 두려운 게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9세기에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종이 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키에르 케고르가 언급한 말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겪고 또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큰 의미를 담은 그 제자도, 그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제자의 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면을 살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큰 의미인가?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때의 나와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그 상태에서의 나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편리하게 해준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고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인간이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죠.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은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뭔지 모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는 복음서에 줄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마태복음, 요즘 우리 또 매일 성경으로 마태복음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군데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 8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따라오겠다면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편리를 보아주신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죠. 또 한 구절 보게 되면 그 같은 장 8장 21절 22절에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장례식 해야 되는데 그 장례식 참석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신데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면 제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나 법도를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34절 이하에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을 담은 그런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도의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받게 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참 유명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님,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자식, 형제, 자매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사랑하기를 멈추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피붙이들, 내가 사랑하고 싶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부모나 자녀 또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무언가 사랑의 차원이 바뀐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랑했던 그것이 나의 참 사랑의 실현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받고 그리고 내가 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목숨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정말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 자신을 지켜오고 또 형성시켜왔던 그런 모종의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자신의 그 말하자면 자신의 삶에서 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원을 이끌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살아왔는가 하는 그 방식을 목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방식이라는 것, 그것을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이 목숨에 관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 우리 바울 서신서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나눠서 읽으면 좋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그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 이것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리고 다시 입은 새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버려야 할 목숨은 옛사람이고 얻어야 할 목숨은 새 사람이라, 이 말씀이죠. 이런 과정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할 이런 과정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거듭난 에베소 교우들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이 신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을 버리는 과정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죠? 그런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 자, 이것을 말하자면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하여서 결정적으로 나의 생각의 차원, 또 나의 삶의 차원이 이렇게 전도된, 그 뒤집어지는 그러한 새롭게 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관점과 내 생각과 보이는 것들의 차원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 인형이 한번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으로 그런 단회적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 바로 그 사실을, 그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옛사람이 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깨어진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남은 설교의 부분들을 제가 할애를 할 텐데요. 좀 장황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면서 슬라이드 따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좀 잘 숙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실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옛사람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자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자아라는 말 많이 하죠. 에고,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 옛날에 내 자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요. 옛사람, 나의 그 에고가 바로 변하기 전에 나가 바로 옛사람이라면, 그것이 깨어짐으로, 그 옛 자아가 깨어짐으로 새롭게 되어서 어떠한 새 사람으로서의 자아가 탄생하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의 이제 제가 다루어야 될 두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까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모두에게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새 사람에게도 장애물이 있죠. 근데 다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장애물을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것, 이 장애물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나의 의식 속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조장해서 이렇게 서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 장애물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근심과 두려움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95%인가 뭔가가 하여튼 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하죠. 닥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정말로 그 시간에 마음 편히 정말 있었으면 책 한 자리도 더 볼 수 있었고 정말 음악을 들어도 더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면은 사람은 완전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집을 완전히 나갔다는 말씀이 아니라 놀러 나갔는데 뭐 12시 돼도 안 들어오고 1시 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막 이런 게 이제 쌓이는 것이죠. 자, 이것이죠. 그 앞날을 생각하면 끔찍한 것입니다. 위가 조금만 아파도 이거 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내 나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증이 밀려오고 그리고 아 이제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불필요한 나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생각을 오지도 않은 현실 속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게 웃기는 것입니다. 강도는 오지도 않았는데 강도 피한다고 짐 싸가지고 벌써 집을 나가버린 꼴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근심과 두려움은 분명히 우리 의식의 삶의 방해물입니다. 이것이 넘어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제가 다른 장애물들까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말고 그 다음에 열등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열등감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열등감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깊은 뿌리 속에 열등감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열등하고 우월하고 이렇게 비교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피조계에서 인간만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눌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다른 피조물들 보세요. 에베레스트가 자기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해서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남산을 깔고 옵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자기는 큰 꽃을 가지고 있다 해서 들에 핀 그 민들레꽃을 깔고 옵니까? 업신여기지 않죠. 또 민들레꽃은 어떤가요? 나는 쟤보다 훨씬 작으니까 나는 열등해 이렇게 느끼지 않죠. 나름대로 자기가 피어나는 그 꽃의 모양을 통해서 자기를 풀리 드러내는 그죠? 자기를 풀리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체로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만 작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별의별 것에 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 때문에 또 열등감 느끼고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뭔가에 따라서 또 열등감 느끼고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학력, 학벌 이것 때문에 또 열등감 느끼는데 학력, 학벌이란 말 자체가 우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문이면 학문이지 무슨 학의 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학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나된 만큼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냥 거기다가 온통 비교를 대상들을 달아놓고 우리가 너무 피피한 세상에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산다 이 말입니다. 원래 열등한 것이 아닌데도 열등감을 느끼는 인간은 얼마나 이것이 모순입니까? 저도 그런 건 뭐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의 생긴 것을 보시면 뭐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극복하고 나면 얼마나 후련하고 얼마나 시원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등감 느끼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초월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속에서 살면 실패가 아닌 것을 실패라고 여기고 비하할 것이 아닌데 비하하고 산다 이 말이죠. 비판할 것이 아닌데 비판하고 내가 그렇게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벌써 내 마음이 벌써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나. 도대체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열등감 대번 느끼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구습, 낡은 인간의 습관들이 인간의 이렇게 정신세계를 악하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구습이 있는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훌쩍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옛날 구습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지게에다 지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클러놓고 아이고 나는 열등감, 나는 아직도 부족해, 아이고 나는 모자라, 저 사람은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맨날 생각하면서 사는 열등감의 포로이죠. 그런데 이 열등감의 실체를 내가 안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장애물에 대해서 제가 근심, 두려움과 열등감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정말 굉장히 큰 말이죠. 이 죄책감 만만치 않은 우리 의식 속의 장애물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도덕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죄책감이 오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죄책감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한 자로서 비참한 삶으로 끝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책감의 실체를 다 볼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볼 수 있다면 정말 인간이 아니죠. 이 죄책감은 얼마나 뿌리가 깊고 그리고 얼마나 실오라기 같은 그 실뿌리들을 많이 내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 죄책감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근데 겉으로 잘못해서 또는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해서 상처를 줬다거나 또는 결과를 망쳤다거나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뭐 좀 나쁜 영향을 끼쳤으면 두 말할 나위 없이 그 죄책감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신이 드러내놓든지 또는 은밀하게든지 가지고 있는 기준들 그런 것에 또 못 미치면은 사람은 죄책감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이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나는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한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가 자기가 미흡하다고 딱 느끼면 또는 그런 지적이 딱 들어오면 이내 움츠러들고 정말 이 죄책감에 정말 포로가 되는 것이죠. 시간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5시간, 7시간씩 드라마 보고 죄책감 느끼지 않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또 되풀이하게 되죠. 내가 뭐 예수 이 인사를 아까 공손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 아, 저분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이것도 죄책감이죠. 폴 트루니에가 쓴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책감은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고통의 형태이다. 죄책감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고통의 형태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어떤 동물도 죄책감을 느끼는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 죄책감이 있는 것을 결벽증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죄책감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덜어주신다라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고서도 죄는 사해졌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으로는 그 죄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 무거운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인간을 깨뜨리고 새로운 인간으로서 그것을 다시 지게 되면 그 죄책감은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죄책감, 그러니까 죄책감이라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죄책감을 느낌으로써 더 하나님께 쑥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동기를 얻는 그런 죄책감의 성질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심과 두려움, 열등감, 그리고 죄책감, 이건 모두 다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말 인간의 그 큰 무게로 여겨지는 그런 정신적인 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새 많이 말하는 상처 있죠. 트라우마. 이 상처 본인이 안고 품지 않으면 우리 삶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것을 스스로 낸 상처든지 또는 다른 사람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당한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으면 옛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을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넘어서기도 하고 또 더 나쁜 지경으로 빠지게도 되는데 이것을 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들을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새로움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내가 정말 그 걱정과 근심을 정말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더니 내 걱정과 근심이 좀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발견하는 거죠. 이럴 땐 뭐 빨래를 열심히 하니까 요새는 손빨래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옛날에 그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뭘 잊으려면 빨래를 해라 뭐 이런 말. 그런 말. 그렇게 하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조금 좀 덜어지더라.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열등감이 좀 해소되더라. 수련하고 좋은 글 만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도 덜었다. 상처?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문제에 대하면서 자신의 옛사람을 깨지 않으면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나의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장애물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가운데 옛사람을 깨지 않고 이것을 싸우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크게 걸리는 함정이 있는데 이것이 자아도취입니다. 자아도취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나르시시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문제를 뭐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문제를 자기중심적으로 펼쳐가고 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에 더 집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자아도취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와는 싸우고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지칠 수 있습니다. 또는 없는 듯 지냅니다. 나 걱정 없어, 죄책감 없어, 열등감 없어 이렇게 없는 듯 지내다가 어느 날 또 결정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것이죠. 괴로우니까. 자기의 늪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도취라는 것을 프롬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린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아도취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내부, 나의 정신세계 있죠. 나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만 현실로 경험하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 타인이나 공동체나 뭐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못 느끼는 그런 경향을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은 현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나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타인이나 주변 공동체나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나랑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직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냥 지나가는 일인 거예요. 무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정함도 큰 죄라고 규정하고 있죠.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게 이것이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 그것의 관점에서만 판단되고 그 이상의 의미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내게 저 일이 이로운가 아니면 해로운가, 나를 편하게 하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것에 관해서 판단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별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자아도취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크게나 작게나 다 자아도취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100% 자아도취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지금 무언가 사탕을 얻을 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탕을 안 주면은 다른 주변의 상황들은 전혀, 그죠? 감각하지 못하죠. 그것만이 자기에게 현실이죠.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벌어지면 내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편해질까? 불편해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이것이 습성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봉사합시다. 목장 모입시다. 목장 개편합시다. 그러면은 그 이슈는 온통 나에게 뭐냐면 이것을 해서 내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그것에 먼저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어떤 법이 생기면 그것이 내게 유리한가, 그것부터 따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상이 바로 우리 인간이 빠져있는 자아도취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심각해지면 정신병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신도, 이슬람 광신도들을 가끔 보면 자살 테러를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그 자살 테러 하면은 뭐 이렇게 가족들 책임져 주고 이렇게 가족들의 여생을 책임져 이렇게 봉급해 주고 하니까 그래서 자살 테러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종교적인 맹신에 의해서 자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내가 저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던, 얼마나 큰 나쁜 짓이 되든지 간에 그건 상관없고, 내게는 옳은 것, 내 생각 속에, 내 이상 속에 바른 것, 이것만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자아도취죠. 크게 자아도취가 된 것이죠. 자기가 믿는 이상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사회는 이래야 된다, 우리 가족은 이래야 된다, 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이 현실이 아니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다 부족한 것입니다. 다 모자라는 것이고 자아도취의 심각한 증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심히 싸워야 할 정말 우리의 실상입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어머니와 나와 아들과 이렇게 넷이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배가 파산되면 누구를 가장 먼저 건질 것입니까? 우리 어머니지?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과 나 둘 남았잖아요. 둘 중에 누구를 건질 것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아들이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너무 억울하고 정말 울고 불고 며칠을 지내다가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다 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사님 이제는 그만 억울해 하시고 지금 가서 수영이나 배우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이 부인 자아도취 증세가 있는 사람이죠. 아니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자기 생각 속에 미리 짜놓고 현실인 것처럼 묻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시비를 걸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아니 네 식구가 남편과 자기와 시어머니와 아들이 통통 배 타고 바다에 나갈 일이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 현실, 정말로 희박한 현실, 현실이 아닌 현실을 다 상상해 놓고 그렇게 묻는 그런 질문들 우리가 안 하고 삽니까? 그러고서는 억울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배가 파산되면 자기가 수영해서 시어머니 건져주면 안 될까요? 요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현실이고 다른 가능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다 억울한 것이고 이거는 다 틀린 것이고 울고불고 해도 이거는 정말 창피하지 않은 것이고 주변의 상황을 예측할 수도 없고요. 예측하기도 싫고 이런 성향인 것이죠. 전혀 자신의 현실과는 무관한 상태, 바로 자아도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도취라는 이 보편적이라는 이 심각한 삶의 장애물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옛삶의 방식을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그 옛사람의 자아가 깨어져야만 해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뼈저리게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쪽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그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삶에 이 거짓 자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신앙을 갖고 나서도 그 일을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정의에 따르면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를 정의하기를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죄라고 합니다. 모든 몸짓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나는 나름대로 그래도 내 인생 꾸려가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죄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도덕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옳은 것입니까? 이 기준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는 자들, 그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죠? 죄인으로 사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는 가끔 또는 종종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저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도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떠나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가슴으로 확 밀려서 들어오는 말씀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죄와 죄인에 대한 정의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간의 죄를 너무나도 잘 정의해 놓은 그런 말씀이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답니다. 근데 첫 번째 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악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자, 뭘 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까? 내 삶의 자원들을 내가 노력해서 거기다가 저축해 두려고요. 그래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개역성경에는 그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팔 때 자아도취라는 웅덩이도 함께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자신도 묻어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내부의 것만 현실이 되고 외부의 것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에게 이롭고 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을 왜 섣불리 드리지 못하냐면 이것이 지적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이 어떻게 보일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것을 기꺼이 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인간의 실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지어주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옛사람의 죄 성향과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용기 있게 내려놓는다면 입술로 진실하게 저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죄인입니다.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입술로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죠?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할 때 자기에게 그 고백이 다시 들려지면은 그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의미, 얼마나 나에게 도전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지를 다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자비와 긍휼이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래야 이것이 깨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실제의 그 하나님과는 만남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됐으니 됐나 보다, 죄가 사해졌으니 죄가 없나 보다, 다 이렇게 없나 보다 이렇게 하고 살면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진실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죄인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자비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 자비의 상징이요, 정말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깨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기쁨, 최상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깨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기쁨과 최상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거듭남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믿는 신자들, 우리와 같이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의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에너지로 나를 채우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삶에 힘을 줍니까? 경험하시면 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한 다음에 10년을 어떻게 살아온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또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됐다라고 분명히 나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나를 채우시는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듣고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났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절실한데 이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곳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가장 비참한 바닥에서, 심연이라고 하죠. 그 심연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자비와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 가장 고귀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실토하는,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고 깨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자기의 심연 속에 주님의 자비와 또 만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승적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냥 도와야지 불쌍하구나, 이게 아니고 진정한 중보자로서 그를 품고 기도할 때 나의 심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꽃이 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제자도에 있어서 이것이 꼭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에 획을 긋는 그런 경험으로서 있으셔야 하고,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도 우리가 이러한 경험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은 너무나도 복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내가 깨어지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이든지 간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자비와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